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orobu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점진적 접근법을 반대하며 완전한 해법을 추구한다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어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국제핵정책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고 이런 입장에서 미국 정부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강경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목표였다면서 완전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 책임자인 비건 특별대표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공개석상에서 실명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건 대표는 이날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의 문은 열려있다면서도 거기에 도달하기에는 미북 견해 차이가 아직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함께 일한다면 목표들을 1년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건 대표는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157명의 목숨을 앗아간 보잉 737 맥스 8 추락사고 이후 같은 기종 여객기의 운항 중단을 발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항공 전문 매체 플라이트 글로벌의 집계를 인용해 현재 운행 중인 보잉 737 맥스 8의 약 40%에 달하는 20여 개 항공사가 에티오피아 항공 추락사고 이후 운항을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해당 기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사고 하루 만인 어제 보잉사와 미 연방항공국과의 접촉을 통해 비행 안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운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했고 한국의 민간 항공사인 이스타 항공도 내일부터 자사가 보유 중인 해당 기종의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양측 협상 대표들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양측이 무역 협상과 관련한 핵심 현안을 논의하고 다음 협상 일정도 확정했다고 전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달 말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뷰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남아있는 모든 외교 인력을 이번 주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악화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외교 인력의 잔류가 미국 정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1월 24일 베네수엘라 주재 외교관의 가족을 철수하고 공관원을 최소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와 거래한 러시아 소재 에브로파이낸스 모스나르뱅크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의회는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만인 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7일부터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24개 주 가운데 16개 주에 현재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독일에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 협력을 축소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등은 리처드 그리넬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8일 독일 경제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서한에서 독일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를 5G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은 미국이 독일과 예전과 같은 수준의 협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미북 회담에 오른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모든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완전히 전념해야 밝은 미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가 낮에 중부지방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북부 산지는 오후에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3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오른 내용들이 합의를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합의에 이르더라도 비핵화 과정이 진전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 측 제안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the president didn't feel like what was on the table was enough. The president's 100%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nd he's going to make sure that whatever we do.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100% 전념하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샌더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날 샌더스 대변인의 발언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결렬된 이후 중국 측이 미국을 신뢰할 만한 협상 상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 같은 중국 측의 지적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That's absurd. The president's going to make a deal if it's a good deal. He's going to make a deal if it's in the best interest of America.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거래와 미국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합의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거래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저 종이 한 장에 서명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과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어떤 합의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대신 바른 합의를 맺기 원한다는 점을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이 저지른 실수를 피하려고 한다면서 그중 하나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라는 술책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볼튼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모든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완전히 전념해야 밝은 미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점진적 비핵화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점진적 접근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do denuclearization incrementally.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on that. And
비건 대표는 11일 워싱턴 DC에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국제핵정책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고 이런 입장에 미국 정부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완전한 해법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ne of the reasons we were unable to reach a final agreement in Hanoi was as the president laid out. The North Koreans had offered.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일부 핵 프로그램 폐기를 대가로 사실상 전면적 대북 제재 해제를 원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전체로 인해 부과된 경제적 압박을 모두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사실상 북한의 WMD 프로그램 개발을 보조하게 되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격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북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4개 항목은 모두 연결돼 있고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어떤 것도 합의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y're all linked. They're all proceeding in parallel. The United States has discussed.
이어 미국은 이런 협상 연측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렇다고 양측이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이런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목표 달성을 계속 시도할 준비가 돼 있고 외교의 문도 열려 있지만 현재 그런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엔 아직 미북 양측 간 이견이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
We're prepared to continue trying. The door is open to diplomacy. We want a very different future f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해 비건 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모든 차원의 핵 연료 주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영변에 대한 미국의 정의는 꽤 포괄적이라고 밝혔습니다.
What we're asking the North Koreans to do in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is to eliminate all dimensions of the nuclear fuel.
그러면서 영변과 같은 시설은 미국이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받아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Things like this are why it is so important that in a denuclearization process you also have
미국은 북핵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에 합의해야 하며 이런 신고가 완료되기 전 북한은 일부 비핵화 조치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보내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고 언론과 전문가들이 성급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effort to bring a more permanent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has involved the elimination of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북한 핵무기 위협만 제거하고 생화학무기의 존재를 계속 옹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대북 제재 해제 요건으로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제거도 요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f you read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 are as pointed on the issues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s they are on nuclear weapons and ultimately
그러면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 과정은 유엔 제재 해제를 위한 선례 조치를 설정하는 것이고 유엔 제재는 북한이 착수한 완전한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제거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재 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거듭 밝혔듯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할 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rom the very beginning, the U.S. view has been to achieve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president on down have said that the lifting of sanctions will come.
또 제재 해제 외에도 미북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것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은 총체적 전략의 일부라며 우선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제거에 완전히 전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달성하길 원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not set an artificial time limit on
on this process. That's absolutely right.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밝혔듯이 북한의 비핵화에 인위적인 시간표는 없다면서도 미국은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도록 계속 밀고 나갈 것이며 압박은 미국이 아닌 북한 쪽에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언급하며 북한이 빨리 움직일수록 밝은 미래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프로그램 제거에 완전히 전념해야 최종 지점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북한이 스스로를 완전히 전념하기만 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3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현재 발표할 일정이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도 이날 컨퍼런스에서 또 한 번의 미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관련해선 모든 것이 검증돼야 하며 국제사회가 유엔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어제 11일 발언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강경해진 미국의 대북 원칙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비건 특별대표의 어제 발언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나온 볼튼 백악관 보좌관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죠.
예, 단계적인 비핵화 해법에 반대하고 북한이 핵무기 외에 생화학 무기 등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해야 하며 대북 제재는 비핵화 완료 이후에 해제될 수 있다는 발언은 볼튼 보좌관이 그동안 밝혀온 입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핵화 협상을 놓고 볼튼 보좌관과 비건 대표의 입장이 다르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비건 특별대표의 어제 발언은 이런 관측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건 대표가 지난 1월 말 공개 연설에서 밝혔던 입장은 볼튼 보좌관의 견해와는 분명 다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비건 대표는 당시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단계적 동시적 행동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또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정확하지만 상대방이 모든 걸 하기 전까지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미국의 원칙이 유연하게 바뀌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이 무렵에 미국 언론들은 볼튼 보좌관이 비건 대표가 진행하는 대북 협상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던 것으로 압니다.
예, 여러 언론 매체들이 다양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볼튼 보좌관 등 강경파들이 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을 강조하면서 단계적 접근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비건 대표가 북한과의 협상에 주력하면서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데 대해 볼튼 보좌관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비건 대표에 대해서는 열성적인 협상파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비건 대표가 볼튼 보좌관의 견해에 따르게 된 배경이 뭘까요?
예, 볼튼 보좌관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따르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대북협상 원칙을 확립하고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완전히 단결돼 있다는 비건 대표의 어제 발언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지금 상황은 볼튼 보좌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달 들어 잇따른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협상을 책임졌던 폼페오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등 우려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강경 메시지를 전하는데 볼튼 보좌관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앞으로도 계속 상황을 주도하게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해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까지는 볼튼 보좌관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볼튼 보좌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그러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순조로울 때는 볼튼 보좌관을 열외로 뒀죠.
예, 가장 최근 사례가 바로 하노이 정상회담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날 친교 만찬 참석자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도 처음에는 참석자 명단에 없었지만 예정에 없이 배석했던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의 주요 외교안보회담에 참석하지 못하는 건 분명 이례적인 일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백악관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면담할 때도 배석자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예.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을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대해 한국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추가해 농축 우라늄 시설 폐기를 약속한다면 사태의 반전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미국의 높아진 요구 수준으로 합의 가능성은 회의적이란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1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재협상을 통해 영변 핵시설과 플러스 알파로 나온다면 사태 반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로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과신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이 제시한 유엔 대북 제재 중 민수와 민생 부분 해제를 과도한 요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차라리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갖고 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뿐 아니라 모든 대량 살상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는 이른바 큰 합의를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욕도 회담 결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재에 방점을 두거나 선 해체, 후 보상과 일괄 타결을 계속 주장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협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동창리 등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면 북측에 상당한 악수가 되고 미국이 명분 없이 추가 제재를 하면 판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걸 협상의 어떤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 그건 북측에서는 상당히 악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아까 그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나비 효과 같이 사소한 것이 큰 재앙을 가져오는 이런 건 북측도 좀 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소위 mutual restraint, 쌍방이 다 자제된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절충점을 찾을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락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비건 대표의 발표만으론 아직 미국의 입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망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하노이 이후에 좀 미국이 이제 목표치를 좀 높게 잡고 한꺼번에 타결하는 방식으로 크게 거래를 하겠다 생각하는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대통령이 그런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아이디어는 목표로 있고 앞으로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되면 여전히 좀 현실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해나가면서 그 목표를 향하여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고 둘 중에 어딘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자라면 하노이에서 제시된 서로의 요구를 절충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자라면 상당히 무겁고 어려워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비건 대표의 발언으로 미국의 입장이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에서 일괄 타결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일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입장은 분명해졌다며 중간지대를 없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또 하나는 완전한 핵무장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제거함으로써 미국은 북한이 하루빨리 협상장에 나와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를 하고 뭔가 빠른 속도의 비핵화 열차를 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대놓고 이를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협상 압박 움직임은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단기간에 핵미사일 시험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과도한 욕심으로 회담이 결렬되고 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이 더 높아졌다며 영변 플러스 알파만으론 타결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하지만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에 추가로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수용하면 타협이 가능할 것이란 게 비건 대표의 발언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제재를 동시에 제하고 모든 비핵화를 동시에 하는 건 결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얘기도 그걸 하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개념 정의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로드맵 제시 그리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1차적인 실천적 행동 이걸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협상의 주도권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고 현 국면이 지속되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협상에 나와서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조 위원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패권 전쟁으로 북한을 돕기 어려운 상황,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이 미국 안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 양보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에 더해 추가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와 북한이 하노이에서 요구한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 가운데 한두 개와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등을 상응 조치로 하는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영변 외에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 싱가포르 회담에서 쌓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를 깬 게 하노이 정상회담의 여파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손 전 원장은 미국의 요구는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북한이 핵물질을 더는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핵미사일의 시험 중단, 핵확산 금지의 1차 목표가 있다며 조만간 수면 아래에서 그런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페이뉴스 김영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북한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건 국방 분야 지출입니다. 백악관이 11일 의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에 배정한 7,500억 달러의 예산 중 국가 방어 전략 비용으로 7,180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30억 달러, 약 5% 인상된 액수입니다. 백악관은 증액된 예산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군비 경쟁과 더불어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들을 저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에도 예산이 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예산을 통해 북한과 다른 나라들의 중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짓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에 미사일 경납시설인 사일로 20개와 20개의 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이 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을 64개로 늘리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국방 예산 수정안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맞선 긴급 미사일 파괴와 방어 강화 지원을 위해 40억 달러의 증액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비용은 과거에 비해 대폭 증액된 상태로 전체 예산안에 포함돼 왔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예산은 국무부에서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은 국무부와 미 국제개발처에 523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국무부에 배정된 400억 달러 가운데 7억 700만 달러가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테러에 대항하는 노력을 강화하며 그 외 다른 무기들을 제거하는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기 위해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나라들과 테러 단체들의 대량 살상 무기 획득을 예방하는 노력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국무부의 예산을 설명하는 서한에서 국무부와 국제개발처는 가장 어려운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도구라며 매일 자신의 팀원들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 베네수엘라 독재 문제 등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예산안에는 아프리카 나라인 수단에 대한 채무 면제와 관련한 규정이 소개됐는데 수단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과의 모든 관계와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수단에 가해진 미국 정부의 제재를 해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동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단의 채무 면제 사실을 예산안에 담은 뒤 북한과 관련된 수단 정부의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부의 예산안을 설명한 문서에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핵무기 시설 재건, 국제사회 핵 위협 감소 등의 분야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에너지부의 전체 예산은 317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의회 승인을 거친 뒤 올해 9월부터 정식으로 미 정부의 예산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의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를 의미하는 셧다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국방과 관련되지 않은 부처 예산의 5%를 낮췄다며 앞으로 10년간 2조 7천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예산안에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보훈부, 미항공우주국 등 일부 부처만 예산이 증액됐을 뿐 대부분의 정부 부처들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삭감됐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올해 첫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 금융기관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문제에 있어 8년 연속 대응 조치가 필요한 유일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미 금융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8일 발표한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북한이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로부터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됐다는 사실과 함께 유엔과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올해 첫 주의보입니다. 특히 북한 문제가 전체 12페이지 중 절반에 가까운 5페이지에 걸쳐 명시돼 북한의 금융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공개 성명을 첨부했습니다. 해당 성명은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보는 또 북한에 가해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를 소개하면서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사업 설립과 더불어 유엔의 사전 승인이 없는 북한 은행과의 거래 혹은 대리계좌 개설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도 6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대북제재 강화법 등에 근거한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미 금융기관들의 관련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현존하는 미국의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어떤 대리계좌와의 거래를 금지해 이미 다른 관련 법규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북한을 대응조치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대응조치국에는 북한 외에도 이란이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은 2016년 주의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년 연속 대응조치국으로 지정되어 온 북한은 3년 가까이 이 리스트에 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결정에 근거해 매년 두세 차례 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노력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존중이라는 기반 위에 구축돼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at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pects the basic human rights of its people.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1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상호 대화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어떤 노력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존중이라는 기반 위에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완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공동선언으로 규결되진 않았지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조치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평화적인 관여와 건설적인 대화만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수감시설들과 관련된 중대한 인권 유린에 관한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Reports about people being sent to political prison camps without any legal or procedural guarantee.
법률적이나 절차적으로 아무런 보장도 없이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수감시설 내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고문과 학대가 재행되고 있다는 보고들도 계속 입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고문과 잔인한 처우의 대상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탈북민을 현장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는 근본적인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고 감시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오는 5월에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사를 받는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영국 등 17개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It ranks last in the Reporters Without Borders World Press Freedom Index. It has been at the top of Open Doors World.
제네바 주재 영국 대표부의 미리엄 셔먼 부대사는 북한이 국경 없는 기자회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오픈 도어즈의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18년째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됐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대사는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여하고 특별 보고관과 다른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북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의 고통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며 모든 인권 유린을 끝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캐나다도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협력하고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체코공화국은 지난해 상호대화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유린과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지 5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정부의 COI 권고사항들을 긴급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노력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the resumption of reunions of the separated families across the border took place in August last year.
한국 외교부의 정병아 국제기구 협력관은 지난해 8월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됐고 지난해 9월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협력관은 북한의 유엔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강화하라며 오는 5월에 UPR을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대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참석해 자국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지만 2016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상호대화에 불참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동남부 켄터키주에 살고 있는 바오로 김씨 부부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사연으로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오로 김씨 부부는 결혼식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에 오자마자 더 서둘러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얀 면사포를 쓴 신부가 서 있는 결혼식 기념사진 한 장 남기지 못했습니다. 에스터 씨는 옷장에 걸어놓았던 빨간색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대장님이 샀는데
어머나 어머나 너무 예쁘네.
어머 근데 이거 짜글짜글 늙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옷장에 섞여주세요. 잘 고르셨네.
2년 만에 꺼내보네.
아 2년 만에 꺼내보내신 거예요? 설레시지 않으세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결혼식도 못 치르고 사는 것이 못내 아쉬워 2년 전 온라인 상점에서 구매했던 연회용 드레스. 빨간색에 금박이 박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어 결혼식 사진을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드레스를 사놓은 지 시간이 흘러가지만 올해를 다시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에스터 씨에게 올해는 특별합니다. 결혼 기념사진을 찍을 거고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합법적인 신분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터 씨에게 미국은 이제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뭐 이제 미국이란 게 고향이나 같죠. 한국에 그래야 이거 짧은 8개월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여기에 좀 더 어떻게 꿈을 좀 넓혀가지고 좀 더 여기에 적응을 어떻게 하면 잘 해야 되는 생각을 좀 더 넓혀봐야 되죠. 이제는 자리를 좀 더 잘 잡아야지. 시작이니까 그죠 아직. 이제 5년도 이렇게 5년도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아직까지 시작이에요.
바오로 김 씨와 에스터 씨 부부. 지금은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삽니다.
이제 5년 지나면 진짜 딱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년도 이렇게 잘 극복하면 근데 이거 일이 한 해 안에 기술이 계속 넓혀요. 한 해 안에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더 생기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잘 버티면 진짜 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때는 그런 자신감이 확 100% 있어요. 예, 네, 100%. 왜냐면 그동안에 내가 너무 이제 진짜 힘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에이, 박수 받을 시기는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냈다.
100% 자신감. 지나온 시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제는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에스더 씨와 바오로 씨 부부는 북한에 자녀들을 두고 왔습니다. 에스더 씨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휩쓸려 아들과 생이별한 지가 10년이 다 돼간다고 말합니다.
18살인데 군대 갔을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군대 갔을 것 같지는 못하고 일단은 살아있는 것만도 저는 감사한 일이거든요. 군대 갔을 수 있으려나? 일단은 생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다면 청년이 돼 있을 아들. 생사만이라도 알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써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씨는 아들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낍니다.
미국에 비슷한 처지의 탈북자 분이 오면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미국에 온 것 자체는 축복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잘 왔잖아요. 미국까지 잘 왔으니까 적응하는 게 물론 힘들 거예요. 뭐든 시야, 정신이요, 받아들이는 거. 인간관계 모두 힘들겠지만 진짜로 딱 하나님만 믿고 그 성경 말씀대로 진짜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진짜 기다리고 인내하면 못할 거 없는 것 같아요.
법을 잘 지키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사랑받으며 살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바오로시 부부가 켄터키주와 인접한 인디애나주 찰스타운으로 일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주말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와 1시간 정도 운전하는 일은 종종 일어나는데요. 오늘도 아침 일찍 회사에 들러 필요한 자재들을 받아서 바오로시의 빨간 승합차에 싣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 바퀴 달린 건 뭐예요?
아, 저거 이제 장판... 큰 것들 이제 이런 건 메고도 갈 수 있잖아요. 이제 이만한 롤 같은
거. 바오로 씨는 취재진에게 승합차 내부를 소개하는데요. 마치 공구점을 축소해 놓은 듯합니다.
요거 못 오는데 1년 걸리는데 바뀌었잖아 못 오는데 이 안에 이거 다 있어요. 그 가격이 꽤 나가요 이게. 이런 거 다 스페셜이거든요. 옛날 톱으로 했는데 이거 지금 가위로 딱딱 자르거든요. 값을 맞춰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 못이거든요, 이거. 이 못. 이 못을 한 번에 살 때 한 2,000불어치 사거든요, 1년에. 이 못을.
아, 지금 사모님이 바닥에 받으시는 거? 예.
스테이플이죠.
아, 스테이플.
예, 이거 홈디포에서 한 통에 거의 30불 해요, 요 한 통에.
어이, 비싸네요.
예, 근데 우리 가서 이제 도매를 받아오는데 이걸 한 박스에 이제 그냥 50불 좀 더 되거든요.
아, 그러면 오늘 저렇게 몇 개 쓰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한 박스 쓰죠.
한 박스?
예, 예. 아,
한 집에 한 박스?
네, 하고 이것도 한 300불 되거든요.
이 차 한 대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작업이 가능합니다. 바오로 씨는 회사에서 받아온 자재가 가끔 모자랄 때가 있다며 늘 여유분을 준비하는데요. 한참 일을 하던 바오로 씨, 나무 합판을 꺼내 어깨에 메고 다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판을 들고 들어가셨어요? 많이 하셨네요.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쌓였던 6년이란 시간. 오늘도 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50대 탈북민 부부의 5년 뒤, 아니 10년 뒤의 시간들은 빨간 드레스에 턱시도를 입은 결혼 기념사진 한 장만큼 기대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바오로 김씨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카고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안유라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을 살해한 인도네시아인 용의자를 전격 석방한 가운데 베트남인 용의자는 아버지는 자신의 용의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도 석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흥의 아버지가 딸의 석방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흥의 아버지인 도안 반 타인 씨는 11일 BOA 베트남 서비스와 인터뷰에서 김정남 살해 혐의를 받던 인도네시아인 여성이 이날 석방된 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딸도 석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베트남 정부와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날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에 대한 공소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사알람 고등법원은 아이샤를 석방했습니다. 검찰이 공소를 취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흥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아이샤와 함께 지난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맹독성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리얼리티 TV용 몰래 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이날 석방돼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아이샤는 자카르타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며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아이샤가 북한 정보원들에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김정남을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대통령급과 부통령급 대화 등 모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 양자 대화에 아이샤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흐엉의 변호인인 히샴 테포 테익 변호사는 흐엉이 아이샤만 석방된 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흐엉도 아이샤와 같은 고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흐엉에 대한 재판이 14일 속개될 예정인 가운데 아이샤와 같이 공소 취소로 석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말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아이샤와 흥 도주한 북한 국적자 4명이 김정남을 살해하기 위해 잘 준비된 음모에 관여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북한 용의자 4명은 암살 당일 곧바로 말레이시아에서 탈출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7년 3월 12일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트루먼이 미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새로운 외교 노선을 공표합니다.
The cause of hostilities, the Soviet Union and its agents have destroyed the independence and democratic character.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이었습니다. 트루먼은 새로운 이 외교 정책에서 전임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의 대소련 협조 노선을 파기하고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중심축으로 잡았습니다. 미국이 침공을 받지 않는 한 중립을 지킨다는 기존의 외교 정책을 과감히 버린 것이었습니다. 트루먼은 이 원칙에 입각해 공산화 위협이 있는 그리스와 터키를 지원하기 위해 4억 달러의 원조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I therefore ask the Congress to provide authority for assistance to Greece and Turkey in the amount of
의회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3년 뒤에 트루먼은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의회의 자문도 구하지 않고 전쟁 개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루먼 독트린은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25년 동안 미국의 대외 정책 노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894년 3월 12일 미국 빅스버그 미시시피주에서 코카콜라가 처음으로 병에 담겨 판매됐습니다. 사업가 조셉 비덴한이 코카콜라를 병에 담아 판매하는 이른바 보틀링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약사인 존 펜버튼 박사가 1886년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만든 것으로 원래는 약국에서 판매되던 자양 강장제였습니다. 코카콜라는 감기 두통약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하던 끝에 탄생한 음료였던 것입니다. 처음 코카콜라가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잔으로 판매할 당시 하루 평균 9잔이 판매됐고 첫 해 수입이 $50에 불과하다가 코카콜라가 병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자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코카콜라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이상에 진출했고 500여 개 브랜드에서 3,500여 종의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종합 음료 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